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기준은 그 공통점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교회의 제도나 시설이나 규모나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진정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등등의 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인내와 충성된 모습을 가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렇지만 더 잘 되라고 도전과 약속의 말씀을 항상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일곱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혹독한 책망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한 책망입니다. 그 이전에 때로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에도 이러한 책망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책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격려와 도전과 약속은 다른 교회들처럼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면 그 교회가 위치했던 그 도시의 상황,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들,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지역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맞춤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도시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지도의 이제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서모나로 북쪽으로 버가모로 또 동남쪽으로 두아디라 또 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라오디게아로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지역을 조금 더 확대된 지도로 보시면 그 라오디게아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리쿠스 강이라는 계곡을 만드는 강이었습니다. 저 위에 빌라델피아가 있고요. 또 이 그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그 강도 있죠. 그 강을 쭉 따라가면 에베소 해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히에라폴리와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 세 도시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연결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 바울이 이 지역으로는 전혀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이 골로새에 쓴 편지를 쓰면서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지역을 아마도 에바브로라는 사역자가 함께 다니며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주전 253년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라서 라오디게아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보시면 여러 무역로와 통신로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전 133년부터 로마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지역적 위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발달한 산업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금융산업입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철학자 키케로도 환전하려면 이 라오디게아로 가라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주전 62년에는 이 금이 많아서 이 금을 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20파운드의 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다가 압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산업은 직물산업입니다. 그 지역에 검은 양을 사육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양의 양털이 아주 윤기가 나서 의복과 카펫을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의료산업입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또 약품들을 생산했는데 특별히 유명한 약품은 이 안약이었습니다. 부르기아라는 일종의 광물이겠죠. 그러한 광물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눈꺼풀에 바르는 그런 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연구 수준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러한 특산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부유함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이 강한 것이 도시의 중요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4대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산맥의 축이 다 지진 피해가 있었겠죠. 그때도 로마 제국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우린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고 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서로 하나의 말씀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은 아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증거는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 보내진 편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소개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의 일부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한 분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니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역시 미지근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해석이지만 두 가지 뚜렷하게 잘못된 해석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찬 것을 불신의 상태로 해석하고 뜨거운 것을 참된 믿음의 상태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말든지, 믿을면 확실히 믿든지, 그런 해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것이 미지근하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저도 이 계시록이 워낙 예민한 책이기 때문에 대조를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차라리 믿지 말든지, 그렇게 믿으려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일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전혀 교회 관심 없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분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일마다 비록 설교 시간에 매주 주무실지언정 나와서 예배 드릴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매주 설교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나와서 주무시는 분이 훨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잠이 참 잘 와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더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매주 졸 바에는 나오지 마! 그러실 분이겠어요? 그게 차든지 뜨겁든지 그걸까요? 그렇게 믿지 마! 가끔 성탄절에만 오려면 오지 마! 그러실 분이겠어요? 비록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부활절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도 그래도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이거를 불신이냐 참된 믿음이냐 그 사이에서 결정하라. 너희들이 그런 모습보다는 불신이 더 낫겠다. 그것은 아니죠. 두 번째 또 잘못된 해석은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비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열심의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모두가 다 열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 긍정적인 거다. 그런 면에서는 맥락이 맞는 것인데 단지 열심을 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말씀이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차다 뜨겁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열심으로 설명하는 예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19절에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초점 뭐냐면 회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열심, 돌이키는 거에 대한 열심이지 앞에 미지근함에 대한 어떤 반대로 열심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당시 라우디게아 이 도시의 특징, 환경과 연결돼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씀하실 때 명사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미지근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체 문맥과 또 상황을 대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 라우디게아 당사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도시 사람들도 무슨 맥락의 말씀인지 다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그 도시의 유명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하나 문제가 물의 결핍입니다. 강가였고 계곡이 있었지만 이 물이 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뭄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의존하며 평상시에는 살아가지만 강이 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가뭄이라든지 어떤 그런 때. 그때는 이 식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번째 앞서 보여드린 리쿠스 계곡의 이 도시들을 보면 리쿠스 강이 흐릅니다. 그 계곡에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강이 마르게 되면 이제는 다른 수자원을 의존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히에라 볼리는 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온천수. 보면 이 산맥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골로세에는 이 맑고 차가운 샘물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는 온천수, 뜨거운 물, 아래는 차가운 물, 이렇게 물이 풍부한 두 도시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로를 연결해서 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오늘날처럼 이런 뭐 모터가 발전기가 발전했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안전한 파이프가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유물을 보면은 이 그 당시 썼던 수로들이 엄청난 침전물들이 석회 침전물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 그 양쪽에서 오는 물이 뜨거운 물은 오다가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그 냉기가 없어서 미지근해지는. 근데 문제는 온도가 아니라 오는 가운데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그래서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은 그 자체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다는 것은 어떤 소독도 되고 또 혈액순환도 되고 차가운 것도 나름대로 어떤 냉장의 그런 효과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뜨겁고 차가운 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건 효과가 없는데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오염된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면 토해내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초점이 뭐냐면 물의 온도에 있지 않아요. 사실 요즘 물을 연구하는 보면 어떤 물을 마시라 그럽니까? 아주 뜨거운 물 마시라 그럽니까? 아주 차가운 맛이라 그럽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인 정확한 적용은 사실 미지근한 물은 물에 몸에 좋습니다.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은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미지근하니까 아니 너 미지근해서 싫어. 나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좋아. 그러므로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낸다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 오염된 물이지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해내고 싶은 물, 그 물이 바로 효과 없는 물이요 그것은 바로 효과 없는 믿음이요 효과 없는 무기력한 믿음이요 그리고 병든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네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지를 먼저 지적하시고 주님의 판단을 주시죠. 너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경고할 때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는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결핍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시켜 하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금이 필요하다 불로 연단된 금이 필요하다 그것을 내게서 너희들이 불로 연단된 금 그것은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직물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살고 있다. 제발 옷을 입어라. 그 옷은 흰옷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그들이 사는 곳에 안약이 발달해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주는 안약을 바르고 좀 보아라. 이 모든 지적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에서 발달되어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들의 영적 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 멀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앞서 지적한 미지근함이라는 뭔가, 그 오염된 물이 가져다 주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효과 없는 믿음이 됩니까? 무기력한 믿음, 병든 믿음이 됩니까? 1차적으로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두 번째 그냥 열심으로만 대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자기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진 분들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에 빠진 분들이 아 그렇지 미지근해서는 안 되지 다시 열심을 내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분별이에요. 아,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내가 자만에 빠져 있는가? 혹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자기 도취에 빠진.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진 분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러므로 미지근함이 단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분별 없는 열심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독 있는 믿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믿음이 곧 독이 있는 믿음이죠. 그처럼 어떤 열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만에 빠진 이들이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말씀의 회개는 어떤 열심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라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만에 빠져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나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열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열심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섬기고자 하고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열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만에 빠진 열심, 또 자만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만 먼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때로 집주의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은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시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가 있죠.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Light of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문 밖에 세워두며 두드리고 계신데도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앞선 말씀과 연결하면 미지근함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미지근함이란 뭡니까?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요.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에 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만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필요하지 않죠. 구원자, 세이비어로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함이라는 건 뭐냐, 이게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주인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라면 주님이시기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집에 함께 사는 분도 있습니다. 방 하나 내드립니다. 거실도 주방도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끔 안방도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사시다 각 벽장을 열어보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거기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같이 살기가 힘들겠습니다. 금고도 좀 열어보자. 이거는 진짜 프라이버십니다. 예수님 그냥 교회 갈 때만 같이 가시죠. 너무 우리 집안에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서로 피곤합니다. 그냥 동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되지 마십시오.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레지던트로 계십시오. 레지던트로. 프레지던트는 아닙니다. 프레지던트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레지던트로. 그냥 동거하는 일로만 계십시오. 이것이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는 미지. 그게 주님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주님은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주님께 문이 열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불어 먹기 원하십니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벽장문을 열고 금고문을 열라는 것은 무리의 곳을 다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시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번영과 풍요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 모두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만에 빠진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함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뭡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죠.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께서 앉으신 보좌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서 주님의 보좌에는 같이 좀 앉자는 거예요. 계속 같이 좀 앉자는 거예요. 이런 좀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올라오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안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허그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그 주님이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섭섭해서 아니 다른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그런데 왜 저만 앉아서 인사 내가 일어나면 너가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목회자들을 좀 꼬집는 그런 얘기죠. 자기의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을 앉혀드리지 않고 자신은 주님 보좌에 앉겠다.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주님과의 통치보다 먼저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주께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만에 빠진 것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많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주시고 요즘은 잘 안 불려지는데요.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원래 영어로 된 찬양에 반복되는 가사는 Into my heart. Into my heart.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불려지는 찬송인데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며 살아왔던 나의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자만의 자기 만족에 빠져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여겨졌던 나의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나를 주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미지근한 믿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아가려 했던 나의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주께서 주님 되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이 진정 주님 되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효과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여 왕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차든지 뜨겁든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효과 있는 믿음으로 주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